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 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8개의 사건이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읽은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며칠 동안에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었는지를 보시면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셔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라 하신 거죠. 아마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벳세다로 가라 이것도 주님이 정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가다가 이런 지경을 만난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뭘 하셨느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참 묘합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가시고 산과 바다가 이게 참 정반대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시면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시죠. 주님 곁에 왔던 사람들을 잘 정돈하시고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남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황이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얼른 산으로 가시느라 제자들을 막 보내신 게 아니고 제자들 배타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리하시고 산으로 가셨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여기서 사람들 정리할 테니까 같이 있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같이 배 타고 가자 이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본문 기록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산기도 갈 건데 니네 어떡할래? 됐어요. 니네 그냥 갈랍니다. 이래서 니네 먼저 가라. 이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제자들을 보내신 건 주님이셨고 주님은 따로 혼자 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람이 이제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곧장 바람이 거슬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걸 쳐다보고서도 배를 띄운 건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멀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바다 한가운데쯤 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힘겹게 노를 젓다 했는데 사실 힘겹게 노를 젓기만 했으면 그 정도면 양호하죠. 아마 지금 죽을 똥 살 똥 사느냐 죽느냐 이래서 목숨 걸고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젓는 것도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지금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노를 얼마큼 지었느냐 뒤에 보시면 예수님 밤 사경쯤 돼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 되는 밤새도록 이게 뭐 바다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지경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만 놓고 보시면 앞에 있던 첫 번째 사건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광풍이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갔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는 것, 이 방법까지도 다 정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그래서 첫 번째 광풍 사건과 지금 다섯 번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상황만 놓고 보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다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라 하신 게, 야, 난 몰라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 보냈겠느냐. 이러시고서는 예수님이 능청맞게 발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음에 야속하죠. 뿐만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알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돼 있어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산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 보셨다고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 형광등도 없는데, 가로등도 없는데, 밤 사경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달빛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예수님 산 꼭대기에 산에 올라가 계시고 저 멀리 바다에서 그 쪽배 하나 타고 가는 게 보였을까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정말 뚫어지게 쳐다봐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기도 해요. 여하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알고 보내셨고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계시는,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적절한 상황은 아니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난당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셔서 제자들은 피똥을 싸고 있다. 그런 지경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광풍사건과 비슷한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광풍사건을 설명할 때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왜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도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도와주시는가? 왜 쳐다만 보시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신가? 더군다나 지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처음에 광풍사건에서는 그나마 예수님이 이 배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뭘 위해서? 뭐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우리를 더 마음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갔죠. 주님이 쳐다보고 계시죠.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광풍을 만나야 되는, 예전에 만났던 어려움을 여전히 또다시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고 뭐 예수님 믿어도 뭐 별 소용이 없네. 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셔도 소용이 없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네. 똑같이 뭐 풍랑 만나는 걸 뭐, 예전에 만났던 어려움 똑같이 만나는 걸 뭐, 그까짓 거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황 설명을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을 안 만나느냐? 만납니다. 그 어려움이 그냥 예전에는 저는 본 적이 없었던 어려움이냐? 아닙니다. 예전에 믿음 안에서 해결했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했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을 반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살이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와 떡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셔도 다음날이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광풍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광풍을 안 만나느냐? 또 만납니다. 참 그게 묘한 것 같아요. 동기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예배당을 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돈이 없어서 빚으로 몽땅 다 이 예배당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10년 넘게 사역을 하시고 또 원래 사역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귀하게 여겨주셔서 돈을 한 몇억을 주셔서 상가의 일부를 샀어요. 상가의 일부를 사고 했는데 마음이 상가의 일부를 사고 보니까 조금 더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못 사가지고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빚이 있었습니다. 상가가 이제 예비당이 있었지만 빚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좀 이름이 나고 다른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첫 해 한 100명이 모였어요. 정말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빚을 지고 이 상가를 사야 된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아 나도 처음에 빚을 지고 상가를 사고 개척을 했다. 아 그 교회는 그래도 100여 명이나 모이지 않느냐. 요즘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한 300명쯤 모인다. 야 대단히 성공을 하셨네요.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300명씩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니 얼마나 뼈 빠지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빚을 좀 갚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개척할 때 한 2억, 3억 빚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억쯤 빚이 있다. 그래서 왜 빚이 그렇게 많아졌나요?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 100명쯤 될 줄 알고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교육관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해서 위층도 새로 넣고 밑층도 새로 넣고 그러다 보니까 새 얻어서 이자를 나가는 돈이나 돈 얻어서 사고서 그 이자를 내는 돈이나 월세 내는 거나 이자 내는 거나 비슷해서 결국 돈 끌어다가 또 샀다 이거예요. 교육관 하려고 사고 뭐하고 사서 빚이 한 10억쯤 된다. 그러면서 성도가 늘어나면 빚도 늘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성도가 늘어났을 때 빚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명이나 3000명? 그쯤 되면 모를까? 이게 성도가 2, 300명, 3, 400명 이렇게 되면 뭐 원래부터 땅 갖고 예배당 갖고 있던 교회는 문제가 아니지만 계속 빚이 늘어난다 이거. 얼마 전에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 500명쯤 모인다고 하는데 아 목사님 지금은 빚이 얼마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빚 언제까지 얘기했었죠? 얼마쯤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한 쪽을 또 샀어요. 이게 성도가 늘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이거 한 층을 또 사가지고 뭐를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만 성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헌금이 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빚이 늘어난 거예요. 또 빚이. 그래서 우리가 그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한 10년 있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좀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퇴할 때 퇴직금도 못 받는 거 아니냐. 빚이 10몇 억씩 있고 이러면 퇴직금 어떻게 받느냐. 참 묘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 복을 받아서 딴 사람이 보면 부응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오늘 배가 고프고요. 오늘 은혜 받고 해결하면 매일 또 배가 고픕니다. 오늘 광풍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아싸! 그러고서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내 평생 다시는 광풍이 없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일 되면 또 똑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 바람은 우리도 올해 이제 재수하는 녀석이 있으니까 올해로 이게 끝났으면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학 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면 또 시험 문제를 놓고 다른 취업을 놓고 다른 것을 놓고 또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저희 어머니처럼 이제 손자의 입시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아들의 입시가 끝난 지가 한참인데 손자의 입시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광풍을 만날 때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아,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 지난번에 해결받았던 그 문제를 또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어떻게든 또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을 때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 붙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다니면서도 반복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반복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던 것처럼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반복해서 만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믿음 가운데 헤쳐나가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 누릴 것을 또한 믿음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광풍으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믿음 내려놓는 일 없이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